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특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살폈죠. 베드로 전서는 2012년도에 한번 역시 특새 시간에 11번에 걸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서론 겸 또 첫 시간이니까 좀 배경을 아무래도 이해해야 본문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우선 베드로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고 있어요. 항상 사도를 밝힐 때와 밝히지 않을 때 그 교회적 상황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의 사도권이 시비가 일어났던 지역이나 교회는 자기가 사도임을 서신 머리에 꼭 밝힙니다. 그러나 일절 그런 시비가 없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인 것을 구태여 기록하면서까지 밝히질 않죠. 베드로는 왜 밝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번 스승을 배반하고 떠났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 현장이 매우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주 뼈아픈 실패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에 의해 찾아온 스승에 의해서 동토오는 새벽에 사도로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었던 중요한 인생에 첫 번째 과제와 명령이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에 걸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중요한 인생의 사명에 해당하는 과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이 서신이 기록한 대상이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누구죠?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여기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명은 어느 쪽 방향입니까? 아시아 쪽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원래 이 아시아 쪽은 누가 그렇게 가려고 애썼던 지역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쪽에 가려고 성령의 영거푸 나타나셔서 막고 제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밀어붙이죠. 결국은 다시 한번 성령이 나타나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행로를 막습니다. 네가 사역하고 갈 곳은 아시아 쪽이 아니다. 너는 건너와 도우라는 환상을 본 것처럼 마게도냐, 즉 유럽을 얘기하죠.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행로가 확 틀어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죠. 이제 그런 기록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는 하나님이 버린 땅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 2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자, 2장 9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바울의 기록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밝히냐 하면 후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하셨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게바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로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할례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이죠. 베드로 자체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 유대 언어 이쪽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사람을 배치하시는 분이 아니죠. 베드로를 아시아로 보내려고 바울은 이중 언어도 가능하고 또 로마의 국적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의 그릇으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미세 하나마 벌어지는 많은 실수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끔 하구잡이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바울과 베드로의 역할이 달랐어요.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가고 싶고 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방에 흩어진 누굽니까? 아시아 쪽에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할례자들. 자, 그런데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어감상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타이적인 개념일까요? 자발적인 개념일까요? 이거는 타이적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언어가 생산이 되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버리다, 씨를 뿌리다를 조합한 언어예요.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무시무시한 함께 할 수도 없고 모여 있을 수도 없는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서 이들이 흩뿌려진 겁니다. 베드로를 그 흩뿌려진 디아스포라,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쓰게 하고 무언가를 대비시키고 무언가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게 뭘까? 어쨌든 지금 이들은 굉장히 큰 환란의 직면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AD 63년에 쓰여졌느냐 64년에 쓰여졌느냐 학자들마다 많이 견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1년 차인데 63년에 쓰여졌던 64년에 쓰여졌던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할까? 학자들 쓸데없는 머리싸움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년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또 이 서신의 목적의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정설은 AD 64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4년, AD 64년 7월 19일 날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사이코에 해당하는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서 로마 신의 방화를 저지른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7월 19일 AD 64년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집안을 조사해 보면 근친상간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이코들이 그 혈통에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예요. 그는 황제 역할을 하면서 자칭 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를 쓰고 싶은데 시의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영감이 떠오를 만한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 사이코가 방화를 저지르죠. 근데 이 여론이 점점 황제가 저질렀다. 저 사람 아니고는 이런 짓 할 사람이 없다. 여론이 점점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그걸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우죠. 이때부터 무시무시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 히브리서도 읽어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맹수의 탈을 뒤집어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코바디스나 고대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그 리얼하고 생생한 현장을 잘 묘사했어요. 아주 그대로 잘 고증을 거쳐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한 300여 년간 기독교는 역사의 유리 없는 환란을 겪게 됩니다.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거 역사 공부한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사건들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로마 군인의 군홧발이 찍히게 되죠. 이건 신성 모독을 넘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사의 끔찍한 재앙의 사건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98년도서부터 117년도에 트라이안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7년서부터 138년 한 20년 가까이 하드리안 황제가 기독교도들을 무시무시하게 검거하고 색출하고 잡아놓고 죽이는 끔찍한 반역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284년부터 305년 더클레티안 황제가 또 역시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박해는 313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 후서를 3년 간격으로 쓰게 한 것은 이런 다가오는 엄청난 역사의 고난, 역사의 환란을 준비하고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종합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자주 반복되는 세 단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전서에. 두 번째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로 삼는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 기쁨과 즐거움 이 세 개의 주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베드로가 남기고자 했던 큰 주제인데 이 주제를 관통하는 일관된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고 그 언약을 기억해 만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이 서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절입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이 본도라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본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런 환란들 때문에 이 당시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고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죠. 흩어진 나그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우리의 그 뇌에 또 영적인 판에 캡처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바로 피뿌림을,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갖는 세 가지 주제, 고난, 소망,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뭐 여기도 이제 그런 또 샵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그냥 어디 읽은 내용도 아니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뉴스 시간을 통해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이 전부 가짜래요. 그러면 금의 순도가 몇 프로가 돼야 진짜일까? 100%라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있을 수도 없고. 99.8%가 돼야 그게 정품이랍니다. 금으로서 시장적 가치도 있고 순금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금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99%가 99.2에서 99.4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봐야 0.4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 0.4라는 미세한 차이가 가짜금이 되기도 하고 순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그 검증 자체가 무슨 용어인가 하면 단련이라는 용어예요. 단련. 인정이라는 용어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후배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인정하다는 말이 도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당시 그 주화를 직접 두들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공정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 공정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에 검열관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돈으로서 잘 주조가 되었다 싶으면 거기에 황제의 실링을 쾅 찍습니다. 그때 비로소 돈의 가치가 발생이 되죠. 그전까지는 그냥 금속성이나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때 도키모스, 인정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갖는 우리에게 큰 첫 번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달파야 사람이 영원히 붙들 것과 놔도 될 것이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일상에서는 다 필요한 것 같아.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꽝 전쟁이 터지고 전부 목숨을 위해서 뛰어야 돼요. 그때 그래도 버려선 안 되는 게 버려도 되는 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인 것 같아요. 물론 환란이 주는 역기능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순기능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죠? 산소망, 산소망. 자, 여러분, 드디어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은 그저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자는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를 강의할 때도. 그럼 이 소망의 기초가 뭐예요? 이 소망의 뿌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3절에 있는데 그의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 자,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소망의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로 계획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언어를 통해 미주알 고주알 사연을 담아 주께 기도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기도에 간구에 굵은 줄기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매일 누구의 긍휼을 구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인생은 돌아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로 불쌍한 존재예요. 아주 교양 있는 척하고 그렇고 이제 화장하고 살지만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가는 존재고 썩어가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소망의 근거가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의 피뿌림으로 그 택하신 자의 완성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일까요? 사실 평소에는 거 잘 모르고 살죠. 평소에는. 그런데 시편 기자의 전체의 기록이 늘 뭡니까? 항상 줄이고 목마른 상태, 가장 최고의 복된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천명하셨던 우리 인생의 큰 주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러분 항상 목마른 심정 누구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 의는 항상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저 떠나지 마세요. 제가 한눈 팔더라도 주님은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뭐 그렇게라도 뻔뻔히 기도하는 게 기특한 겁니다. 뭐 우리는 항상 한눈 팔잖아요. 네, 자꾸 기웃거리고 딴짓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재보고 하나만 간단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분께 그냥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긍휼대로, 긍휼대로. 거기에서 산소망의 뿌리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무시무시한 환란이 시작이 됐고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은 대책 없이 불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들이 그 환란 속에서 버텨낼 동력이 뭘까요? 힘이 뭘까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총 주제가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 말씀의 주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천명하고 가리켰던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가 전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누가 증언해요? 그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12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고향을 향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게바라고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고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옛 이름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를 물어요. 그 한 가지의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너 프로그램 준비됐니? 너 뭐 인격적으로 잘 준비됐니? 그런 건 묻지 않고 여전히 배반하여 떠난 제자지만 너나 사랑하니? 그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거푸 세 번 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주면서 부탁했던 일관된 원칙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이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부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효한 부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일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선한 것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셨던 방식이에요.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셨죠? 그런데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관된 그분의 사역은 12명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을 곁에 두셨어요. 그리고 먼저 이 1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놓고 가르치죠. 비록 그들이 중간에 실수도 하고 도망도 가고 별짓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누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 실증적 열매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겼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사역의 우선순위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측면도 강조되어야 되겠지만 사역의 순서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위기 속에 흔들거리는 환난 속의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이 환난의 시대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또 하루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경주할 텐데 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음 주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주, 동해, 영덕, 울진, 캄보디아, 미얀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농어촌, 몽골, 이르기까지 또 네팔까지 네팔은 이제 구호팀이 이번에 가게 되지만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원리가 먼저 앞서게 하시고 기도가 먼저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인 또 오늘 주님 앞에 꼭 구하고 기도해야 될 사역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부복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들의 기도 속에 묻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매일